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의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한반도 상공에 오늘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 한 대가 전개됐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미한 연합공중전력이 오늘 괌 앤더슨 기지에서 이륙한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와 함께 가상 무장투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강력히 대응할 역량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1B 랜서는 이날 한반도 상공에서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폭격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4일 시작된 미국과 한국 공군의 연례 연합공준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일환입니다. 오늘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는 주한미 제7공군,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와 한국 공군기 등 항공기 230여 대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평양 방문 이틀째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오늘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면담했습니다. 펠트먼 사무차장과 박 부상의 이날 면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관련 조선 중앙통신은 오늘 면담에서 조선과 유엔 사무국 사이의 협력과 조선에 대한 유엔 기구들의 협조 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전했습니다. 면담에 앞서 박 부상은 펠트먼 사무차장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펠트먼 사무차장은 오늘 8일까지 나흘 동안의 방북 기간 중 리용호 외무상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어제 러시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금지했습니다. IOC는 이날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적인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 올림픽 선수라는 이름의 개인 자격으로만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으며 러시아 국기 개양이나 국가 연주는 금지됩니다. 선수들은 또 강화된 도핑 검사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 조건에 응해야 합니다. IOC는 이날 도핑 조작 조사 비용 등을 고려해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에 1,500만 달러 상당의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IOC의 결정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국 선수들에게 러시아 국기를 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관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선언하고 현재 테라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하도록 국무부에 지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사관 이전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6개월 후로 미루는 유예 조치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아랍 국가들은 일제히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예루살렘 수도 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오늘부터 사흘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항의하는 저항운동과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구간도 미 대사관을 옮기는 것은 전 세계 무슬림을 자극하는 위험한 도발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예루살렘 수도 문제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위사회가 어제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탄압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33표, 반대 3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미얀마 내 로힝야족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며 미얀마 정부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유엔 차원의 공정한 조사와 구호 인력의 현장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재래식 역량과 핵 역량을 총동원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이미 사용 의지를 내포한 만큼 임박한 위협으로 봐야 한다고 미국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가족의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낮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정부 내에서 대북 선제 공격론이 거듭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며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재래식 무기 역량과 핵 역량을 총동원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s top priority remains protecting the homeland, U.S. territories and our allies against North Korean aggression.
캐티 나이던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5일 미국이 북한의 미본토 타격 역량을 부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BOE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부터 미 본토와 미국령 그리고 미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이 미 대통령의 최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결코 핵무장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지난 3일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같은 날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한미군 가족들의 철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보기 원하지만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명백히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hile we still want to see a peaceful diplomatic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now is clearly not the time for talks.
대신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는 데 따른 비용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또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인식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원하지만 북한은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평화적 수단을 여전히 선호한다는 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As the secretary said, diplomatic options remain viable and open.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finding a peaceful path to the.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외교 옵션은 여전히 실행 가능하고 열려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이르는 평화적인 길을 찾고 북한의 호전적 행동을 끝내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애덤 세베니는 북한이 4일부터 시작된 미한 공중훈련을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해 미국과 미국의 영내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한 훈련이 핵선제 공격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란 핵전쟁의 북소리가 어디에서 울려나오고 있는가를 똑바로 가려보고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세계 평화의 파괴자 교란자인 미국의 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또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연합공중훈련이 북한에 대한 공공연한 전면 도전이라며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어떤 미한 훈련도 미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동맹국과의 조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이미 사용 의지를 내포한 만큼 임박한 위협으로 봐야 한다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운반수단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를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I think Kim Jong-un has said that he plans to use those nuclear weapons against the United States. So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5일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대북 선제 공격을 가능케 하는 임박한 위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묻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의지를 밝힌 만큼 운반 역량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핵무기 보유 자체가 곧 사용 위협을 뜻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 모두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라며 둘 다 미국 국가 안보에 대단히 심각한 우려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there is an imminent threat both in the development of nuclear program as well as the delivery vehicle.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석 달 남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북한이 미 본토로 운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핵무기를 갖는 것이 어떤 잠재력을 갖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느 때라도 매우 중대한 레드라인, 즉 금지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미 고위 당국자들의 이딴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But look, I think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but what we have to do is make sure that we are exercising and utilizing every inch of diplomatic and economic runway before any other options.
가드너 의원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지만 다른 옵션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속속들이 행사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소련제일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ST 애널리스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가 밝혔습니다. 실러 박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한 번에 성공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북한의 ICBM 역량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VOA가 준비한 북한 ICBM 분석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실러 박사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과거와 어떤 점에서 달라졌습니까?
It was a kind of a surprise to see something that big being launched in North Korea.
우선 북한에서 이렇게 큰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지난 7월에 발사된 미사일보다 두 배 가까이 컸으니까요. 북한이 지난 7월에 ICBM 혹은 최소한 북한이 ICB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쏜 지 넉 달 만에 전혀 다른 미사일을 쏜 게 놀랍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미사일로 보시는 거군요.
Yeah, it seems that this missile uses the same engine as the
미사일 엔진은 지난 7월에 발사된 미사일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엔진이 소련식 엔진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련식 엔진은 두 개의 로켓 연소실, 두 개의 노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발사된 미사일은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두 개를 하나로 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가설은 북한이 소련 것과 비슷한 자신들만의 엔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화성 15형의 큰 로켓과 두 개의 노즐을 본 결과 소련에서 제작한 ICBM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련제 미사일의 청사진을 갖고 있다는 건가요?
We don't know that for sure. It looks exactly like the one that we know from 1960 Soviet.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은 1960년대 이 소련제 미사일과 똑같습니다. 아직 화성 15형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디에 기초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미사일 기술만을 근거로 모방할 수 있는 건가요?
Well, this is also something where experts are actually arguing about.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어떤 물건을 보기만 해도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북한이 1980년대 스커드 미사일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스커드는 모두 소련제 미사일이었는데요. 이를 만든 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사진이나 원본을 갖고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제작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공정에 필요한 기계류를 갖추고 있는 게 필수적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로켓이나 자동차,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My training as an engineer tells me that it's not possible to build something.
엔지니어로서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저는 청사진만 가지고 이런 걸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디선가 도움을 받았을 것이란 얘기죠. 북한이 자력으로 이런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Well, I did not have a chance to make detailed calculations yet, unfortunately.
정확한 계산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 미사일의 크기나 성능을 봤을 땐 주목할 만한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목할 만한 크기라는 건 500kg에서 1톤 정도를 뜻하는데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지난 7월 발사한 것보다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미국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작은 탄두가 사용돼 높은 고도를 비행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Yeah, well, I think it has been a kind of a misunderstanding because
미사일의 최고 고도 수치가 사진보다 먼저 공개가 돼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지난 7월에 발사한 작은 ICBM인 화성 14형에 작은 탄두를 장착해 시험 발사를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사진이 공개됐고 대형 미사일이라는 게 알려졌죠. 큰 미사일은 제법 무거운 탄두를 싣고 그 정도 고도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작은 탄두와 관련된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From what I've heard and seen, it was a successful test all over.
제가 보고 들은 것에 따르면 이번 실험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새로운 로켓의 경우는 처음 시험 발사를 할 때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주발사선을 비롯한 로켓 중에 처음 시도에 성공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화성 14형도 한 번에 성공하고 11월에 화성 15형도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로켓을 처음 시도에 모두 성공시킨 거죠. 게다가 이번 발사는 최적화된 환경에서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2시 45분에 시험 발사를 했는데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은 로켓을 이런 식으로 시도하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새벽에 시험 발사를 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지적으로 들리네요.
And you could imagine building a new car and the first thing you do when it comes
자동차를 새로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장에서 시제품이 나오면 운전하기 전에 24시간 동안 가동해 보는 게 상식이죠. 최적화된 상황에서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로켓의 경우는 이 최적화된 상황에서도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어려운 것에 먼저 도전하고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밤에 발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의 ICBM 기술을 어떤 나라 역량에 비기시겠습니까?
It's the US, it's the Soviet, it's the Russians, it's China.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그리고 아마 인도 정도일 겁니다. 인도도 개발하는 과정이지만 북한과 비교했을 땐 아직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북한의 ICBM은 전 세계에서 3위나 4위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상위권이죠. 지난 7월 시험 발사와 비교해 순위가 더 올라갔습니다.
북한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Yeah, I think it's not so hard to build. It is hard to build a re-entry vehicle.
매우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대기권에 안전하게 진입하는 재진입체를 만드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 크기의 ICBM을 만들 수 있다면 재진입체를 만들 역량이 있다는데 의문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탄두에 실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대기권에 재진입시킬 역량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어렵지 이 재진입체 기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재진입체 기술에 대해 논의할 게 아니라 북한이 얼마나 많은 로켓을 가졌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ICBM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장벽을 넘어야 합니까?
It depends what they want. If they want to fight a war with the US.
북한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을 원한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죠. 하지만 자신들이 위험한 국가라는 인상을 주고 또 억제력을 갖추려고 했다면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직접 만들 수 있다고 보시나요?
No, I think it's also kind of weird that we are discussing trucks.
커다란 ICBM과 운송 차량을 같이 논의한다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탑재한 ICBM을 만들 수 있다는데 모두 동의합니다. 트럭을 만드는 건 핵을 탑재한 ICBM을 만드는 것보다 쉬울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ICBM을 요격할 수 있을까요?
Well, if it is a single attack, a single ICBM, we have the number.
ICBM 한 발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 실험 결과가 있는데 이 알래스카에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의 성공률은 50% 정도입니다. 제 생각엔 미국에 배치된 44기의 요격 체계가 이 북한 ICBM 한 발에서 세 발은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ICBM 세 발 이상을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Yeah, it would get dangerous if they launch something like say 10.
북한이 10발 정도를 쏜다면 위험해질 겁니다. 북한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급의 미사일 성공률은 100%가 안 됩니다. 북한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미국이 요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확률과 통계의 문제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마커스 실러 박사로부터 북한의 ICBM 역량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와의 인터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강력한 대북 압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제 제재로 비핵화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현재 행보를 바꿀 때까지 경제적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economic pressure will continue until either North Korea reverses its course. Certainly to encourage talks to get underway to do so.
틸러슨 장관은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의 양자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정권에 그들이 추진해 온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모두가 한반도 비핵화를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유럽 동맹들의 단호한 입장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ppreciate the resolute stance of our European allies to send a message to the regime in North Korea of our.
틸러슨 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제안보를 묵살하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국제적 압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에서 어제 5일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6차 핵실험 이후 다섯 번째 지진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길주의 핵실험장을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헌 기자와 함께합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9월 3일이었으니까 석 달 사이에 길조에서 5차례 지진이 발생한 거군요.
예, 이 첫 번째 지진은 9월 23일 발생했는데요. 이날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1차와 2차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어 10월 3일에 3차, 12월 2일 4차에 이어 5일 다섯 번째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지진은 모두 길주의 핵실험장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발생했고 규모는 2.5 안팎 수준이었습니다.
핵실험의 여파로 지진이 발생하는 게 흔한 일입니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례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핵폭발로 인한 진동이 집안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핵실험을 실시했던 네바다주와 옛 소련의 핵실험장으로 사용됐던 카자흐스탄에서도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은 지진의 규모가 매우 작고 발생 지역은 핵실험장 인근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은 모두 길주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핵폭발의 여파로 핵실험장이 있는 만탑산의 안반 구조가 변경됐다는 분석도 있죠?
지금까지 실시된 6차례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의 규모는 모두 4.3을 넘었습니다. 특히 6차 핵실험은 규모 6.3의 강진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암석으로 된 만탑산의 돌이 깨지고 깨진 돌덩이와 흙 들이 무너져 내린 것이 위성 사진을 통해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연히 지형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6차 핵실험의 여파로 지하 갱도가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을 제기하던데요.
예, 실제로 일본 언론이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하 갱도가 붕괴돼서 적어도 200명이 숨졌다는 내용인데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복되는 핵실험으로 암석 등이 깨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이른바 만탑산 피로 증후군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 갱도에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핵실험은 1차 때를 빼고는 모두 2번 갱도 북쪽에서 실시됐는데요. 같은 장소에서는 더 이상 핵실험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은 만탑산 지하에 60에서 100m의 공동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 목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새로운 갱도 작업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핵실험장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NBC 방송이 한국에 거주하는 길주 출신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자신이 직접 이유 없는 통증을 겪고 있다고 밝힌 사람이 있었고 주변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고 이웃 주민들이 계속 장애아를 출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증언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 때마다 발표를 통해서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북한은 줄곧 방사성 물질 누출이 전혀 없었고 주변 생태 환경에도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발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이 외부 대기로 누출되지 않더라도 핵실험장 인근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 피해는 심각하고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탈모와 불임에서 혈액, 위와 대장, 뇌와 척수 손상, 그리고 갑상선암 등 각종 암이 유발되는 건 물론 유전자 돌연변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길주군 출신 탈북자 3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피폭 검사를 했는데요. 이달 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가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 조치를 새로운 제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제재 선박을 불법 활동에 이용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관련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해상에서 저지하고 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해상에서 공공연히 이뤄져온 북한 선박의 의심스러운 활동 때문에 제기됐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공해상을 자유롭게 운항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돼 왔습니다. 이런 불법 활동의 중심에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가 있습니다. AIS는 선박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현 위치 정보와 함께 선박의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선박의 출발지는 물론 도착지 정보도 관련 기구에 보고됩니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해적 출몰이 빈번한 지역을 운항할 때 등 부득이한 경우엔 AIS를 끄는 것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북한 선박들은 이런 부득이한 상황과 관계없이 AIS를 끈 채로 운항한다는 의혹이 자주 일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에서 억류됐던 청천강호를 비롯해 AIS를 끄고 운항을 하다 국제사회에 적발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3월 안보리가 북한 선박 31척을 제재했을 땐 이들 선박들이 AIS 신호를 바탕으로 표기되는 실시간 지도에서 일제히 사라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북한 선박들이 AIS를 끄고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합니다. 또 최근 미 재무부는 북한 선박인 예성강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화물을 옮기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고 있어 예성강호의 행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아울러 예성강호는 탱커, 즉 유조선으로 현재 약 20척의 북한 유조선들이 7월을 전후에 일제히 운항을 멈춘 것으로 최근 VO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선박들이 단순히 AIS를 끈 것이라면 여전히 운항을 하고 있다고 해도 국제사회는 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이 같은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ships could have turned off their trackers. They've done this in the past, so it'll be nothing new.
북한 선박들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AIS를 끄고 운항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등 일부 나라들이 북한 선박을 포함한 제재 선박들의 불법 행위 근절에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해상 차단 방안을 촉발시킨 계기로 분석됩니다. BOA는 최근 중국 근해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선박 두 척을 발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선박인 페트렐 8호와 하오판 6호는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중국의 항구에서 멀지 않은 지점을 일주일 넘게 맴돌다 어느 시점 AIS 신호가 포착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제재 선박들은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에 입항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회원국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트 변호사는 지난 10월 BOA에 제재 선박이 굳이 입항을 하지 않더라도 자산 동결 대상이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It gives the Chinese sort of a property right in the waters there. It gives them the right to
국제해양법이 각국의 영해로 인정하고 있는 12마일, 즉 19km 이내 수역에 머물고 있다면 유엔 제재에 따라 중국 정부가 몰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페트렐 8호와 하오판 6호는 모두 12마일 이내 수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북한 선박이 편의 지적 방식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선적을 취득해 운영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멀쩡한 북한 선박을 아프리카나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에 등록시키면서 소위 다른 나라 선박 행세를 했던 겁니다. 또 최근 일부 북한 선박들이 다른 나라 항구 등에서 선적을 PG로 기록했지만 PG 당국은 BOA에 이들 선박들이 허위 서류를 내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콤 전 분석관은 북한 선박이 AIS를 끄는 것 외에도 이름을 바꾸거나 선박의 국적 혹은 운항 회사를 바꾸는 방법을 자주 동원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후 북한의 우방국인 몽골을 비롯해 탄자니아와 시에라리온 등이 대거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면서 편의 지적 논란은 다소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던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이 미국 정부의 해상 차단과 검색 조치로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렉스 딜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비난하는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대변인도 다음 날인 29일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So there is language that pertains to the maritime interdictions. It appears that this will be a new level of maritime interdictions, but yet some of those details are still being worked out. I don't want to.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에 해상 차단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지만 새로운 수준의 해상 차단 방안을 의미한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9월 작성한 결의 2375호 초안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정한 화물선을 공해상에서 차단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임이사국들이 최종 논의 끝에 화물선의 등록국가가 동의할 때만 검색할 수 있고 무력 사용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위가 크게 완화됐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주한 미군 가족의 출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가족을 보호할 많은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주한미군의 가족을 한국에서 출국하게 하거나 가족 동반 근무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5일 주한미군의 가족의 출국을 자발적으로든 의무적으로든 시행할 계획이 현재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의 위협에 따라 주한미군의 가족을 한국에 보내지 않고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면서 나왔습니다. 로건 대변인은 미국 군인과 근무자, 가족들의 대비태세와 안전 그리고 안녕이 한미동맹의 강력함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군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많은 비상계획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3일 북한의 도발에 따라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히며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 근무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고려할 때 한국의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해 미군을 보내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더 이상 주한미군의 가족을 한국에 보내지 않도록 국방부에 요청할 것이며 미군 가족들을 한국에서 옮겨와야 할 때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로건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밝힌 북한에 대한 해상 차단과 검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잠재적 혹은 미래의 작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호주 외교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유엔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분배 감시를 하려고 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호주 정부가 지원한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분배 감시와 평가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고 호주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호주 외교부 대변인실은 5일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호주 당국자들이 유엔 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인 분배 감시와 평가를 위해 북한에 방북 요청을 했지만 매번 거절당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달 26일 BOA에 세계식량계획 WFP의 2016년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끝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2015년 12월 WFP의 해당 사업에 300만 호주 달러, 미화 22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대변인실은 호주 정부가 지난 1994년부터 2015년 사이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제공한 금액은 9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지원한 자금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영양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그동안 북한에서 분배 감시 활동을 맡아온 WFP 대신 독자적인 분배 감시를 시도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번번이 거절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WFP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공여국 각국 정부가 계획한 분배 감시 활동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WFP의 분배 감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동참한 국가들도 앞서 BOA에 대북 지원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분배 감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들 나라의 분배 감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엔 등의 대북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캐나다 지원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후속 점검이 이뤄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독자적으로도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이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도 정기적으로 대북 지원 분배 감시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년에 몇 차례 현장 점검을 하는 수준입니다. 스웨덴 외무부 산하 국제개발협력처의 수잔 미하일 지원 담당 국장은 지난 9월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통 1년에 한두 번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분배 감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Well, it's never enough. No, because usually when we travel, we try to cover as much as we can, but we will never be able to.
분배 감시를 위해 방북했을 때 가능하면 모든 사업을 둘러보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정기적으로 대북 지원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접근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도 앞서 지난 2009년 북한 전역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영양실태 조사를 북한 당국이 허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WFP를 통한 대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국제개발처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WFP가 배치하는 한국어 구사 요원을 당초 합의한 수만큼 허용하지 않은 것도 식량 지원을 중단한 이유라고 밝혔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WFP가 다른 민간단체들보다 분배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 높은 수준의 방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측에 의해 현장 방문이 거절되거나 지연 또는 취소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 대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가 얼마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 비교하며 구호물자가 원래 의도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원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가 내년에 북한에서 가정 방문 영양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WFP는 올해 74개 시 군에서 최소 두 차례 이상 분배 감시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가 내년에 북한에서 가정 방문 영양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FP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실케 버 대변인은 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 내년 초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영양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북한 당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 끼니 수, 고기나 생선, 달걀, 콩 등의 단백질 섭취량, 그리고 식량 부족 대처 방안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FP는 또 올 한 해 이 기구의 식량 지원을 받는 74개 시군을 최소 두 번 이상 방문해 분배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분배 감시 활동을 통해 이 기구의 지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등을 신중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접근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분배 감시 장소는 임의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국제 요원이 있어 각 가정과 기관, 군, 도 당국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WFP에 따르면 북한 내 분배 감시 요원은 외국인 3명과 북한인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감시원이 있는지 3명으로 북한 9개 도 79개 군의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는 BOA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WFP가 밝힌 올해 분배 감시 횟수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74개 시 군을 최소 두 번 방문했다고 가정하면 1년에 총 148차례밖에 실시하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북한에서 총 226차례 분배 감시 활동을 진행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 지난 2014년의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총 745차례 식량 분배 감시 활동을 펼쳤었습니다. WFP는 최소 두 번 이상이라는 올해 분배 감시 횟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미 국무부가 구성한 대북지원감시단에 포함됐던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는 5일 BOA에 1년에 최소 두 차례 방문으로 어떻게 분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But I think you know two visits. I don't see how they can really monitor it that well.
식량 지원으로 어린이들 키와 몸무게 변화 등 많은 측면을 살펴봐야 하는데 최소 두 번의 방문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분배 감시 요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아마도 북한 당국이 WFP 국제 요원을 3명으로 제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ore people to monitor the better when they asked me to do it.
그러면서 2012년 당시 북한이 미국 정부의 분배 감시 요원도 8명으로 제한하고 한국어 구사 요원도 금지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2년 북한 핵활동 유예 조건으로 WFP를 통해 대규모 식량을 지원하기로 하고 식량 지원 분배 감시 요원을 파견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2구 합의 보름 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4월 13일 실제로 로켓을 발사하면서 2구 합의는 파기됐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불과 한 달 전에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북한 정권에 식량 지원을 하기 힘들다며 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분배 감시 활동과 관련해 WFP가 현재 심각한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며 조만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분배 감시를 위한 여지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올해 2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지원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으며 유치원 어린이 19만여 명에 대한 영양 지원도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추가 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1,425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FP는 지난해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7,6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3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4,613만 달러로 목표액의 6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인들의 자원봉사로 탈북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한국계 미국인 은주 세거튼 씨가 지난해 책임을 맡으면서 자원봉사자도 늘고 활동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세거튼 씨가 왜 탈북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서울의 김영관 특파원이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거튼 선생님. 어떤 계기로 탈북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A number of reasons. One of my college friends, she mentors North Korean defector youngsters.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 대학 친구가 탈북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으로 조언과 도움을 주는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하며 여러 조언을 하고 있죠. 제가 3년 전에 이 친구와 다시 연결되면서 그 사실을 알았고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좋은 동기가 됐어요. 둘째로는 제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은 고기능성 자폐증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수 계층에 대해 더 공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민자로서 전혀 다른 사회에 정착한 경험이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도 자신들이 자라난 곳과 많이 다른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 정말 큰 도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도 이 친구들과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더욱 이 탈북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며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이민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미국에 가게 되셨습니까?
I grew up and went to college here. My husband got married and started living overseas. Not too many countries, but Philippines.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외교관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필리핀에도 살았고 미국에도 살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저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전문직에 있었고 정체성도 당당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도 저를 몰랐습니다. 이민자로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했던 거죠. 물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잘 챙겨줬지만 문화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차이가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에선 주류층 다수계에 계시다가 갑자기 미국에선 소수계가 되셨는데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니까 좋은 자산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탈북민같이 또 다른 소수계층에 관심을 두고 도움을 주시는 모습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맡고 계신 탈북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EEP is a very generic embassy English program. So I inherit the name and this program from
EEP는 말 그대로 미 대사관 영어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10여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의 전임자가 여성 외교관의 남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을 모으기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일을 맡아 준비한 끝에 지난해 4월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개편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을 함께했던 김가연 선생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길 원하는지,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가 가는 것보다 미 대사관 쪽을 방문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전에는 양측이 한 번씩 오갔습니다. 미 자원봉사자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2시간여 동안 앉아서 게임 등을 했지만 매우 상징적 차원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미 대사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탈북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바꾸셨습니까?
I changed the format into okay. Once every 2-3 months, we'll invite a group of students. They have at the school have budget for charter bus.
두세 달마다 항상 학생들이 서울을 찾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안성에 내려가려면 버스를 빌려야 했습니다. 반면 학교는 전세 버스 예산이 있었죠. 우리는 전세 버스를 빌리는 예산을 절약해서 학생들을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거나 소풍을 가고 볼링도 칩니다. 또 주말에는 미국인 가정에서 학생들이 하룻밤을 묵는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세거튼 선생님에게 북한은 어떤 의미인가요?
Well, my mother was born in Kaesong. So and married to my father who is from Suwon. But growing up, my mother was separated.
제 어머니가 개성 출신입니다. 수원 출신 아버지와 결혼을 하셔서 내려오셨죠. 어머니는 전쟁 때문에 어린 두 동생과 생이별을 하셨습니다. 그 후 동생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족과 이별한 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과 비슷한 감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가족 배경이 있으시군요.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I find it's rewarding in many ways. They are, I mean, myself. I got indoctrinated by Korean government.
많은 측면에서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 관해 오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악하고 나쁘다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북한 정권은 나쁘지만 거기서 고통받는 주민들은 아니죠. 그분들은 피해자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잘못 배우고 생각한 거죠. 북한 주민들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요. 마찬가지로 탈북 학생들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인들에 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더욱 보람이 있습니다.
한겨레 중고교 학생들과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스러워합니다. 크게 뭐 영어 실력이 느는 건 아니지만 영어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자신감도 크게 늘었다고 하던데요. 끝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하십니까?
When I first met Americans, it was very intimidating. I don't know how to speak the language and they look so different.
글쎄요, 제가 미국인들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겁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할 줄 몰랐고 그들의 외모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저는 탈북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인들을 만나면서 아, 미국인들이 친절한 사람들이구나, 선한 의도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인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또 자원봉사는 미국인 청소년들도 탈북 학생들과 어느 정도 교감하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생각을 나누길 원합니다. 생김새는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다는 것을 서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자원봉사를 하는 미국 청소년들은 민간 대사인 셈이죠.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될 때 이 탈북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미국에 관해 더 긍정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더 보람이 되겠죠.
한국 내 탈북 학생들과 주한 미국 대사관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은주 세거튼 씨로부터 프로그램에 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서울특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탈레반이 종교적 목적을 빙자해 아편을 재배하던 시절은 지났고 양귀비 재배는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세계 아편 생산의 85%는 탈레반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탈레반과 기타 비정부 무장 세력은 매년 불법 거래로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모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불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반국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마약 조직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두 나라 연합군은 미군의 공습을 포함해 탈레반의 마약 제조 장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격은 지난 8월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아프간 전략에 따라 미군의 법적 권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존 니콜슨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권한 부여가 모든 방면에서 적과 싸우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콜슨 장군은 특히 헬만드 북부와 그곳의 마약 업체들에 대한 공격은 탈레반의 재정에 타격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슨 장군은 그 공격이 여러 시간의 정찰 끝에 가해진 것이라며 특수 목표를 공격하는 동시에 부차적인 파괴를 최소로 줄이는 작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니콜슨 장군은 또 미군과 아프간군은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민이 공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민들은 대부분 빚을 갚거나 징역 면제 형태로 탈레반에 의해 강제로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 대상은 양귀비를 아편, 모르핀 그리고 나중에 헤로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장소들입니다. 미군과 아프가니스탄의 상호 신뢰도는 어느 때보다 높다고 니콜슨 장군은 말했습니다. 그러한 신뢰가 우리의 연합 작전을 가능하게 하며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아프간 정부의 지도력이 이를 가능케 하고 있다고 니콜슨 장군은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은 적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계속 가할 것입니다. 니콜슨 장군은 또 증가하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은 탈레반의 외부 지원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시된 신뢰받는 선거 역시 중대한 사회적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탈레반이 승리할 수 없는 요소들이라고 니콜슨 장군은 말했습니다. 탈레반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이제 무기를 내려놓고 화해의 과정으로 들어서라는 것이라고 니콜슨 장군은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